오늘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지난번 우리가 나눴습니다. 지난번 말씀했듯이 사무엘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이름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무엘하는 그냥 다윗서 이렇게 하면 훨씬 쉬웠을 건데 사무엘하 전체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참 많죠. 마지막 사무엘하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이 다윗이 마지막에 가서는 인구 숫자를 계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가진 것을 계수하거든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평생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린 그래서 시작도 믿음으로 진행도 믿음으로 그 끝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도 똑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 열왕기상이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기가 인간적인 지혜와 가진 게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똑똑하거든요. 너무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세상적인 인본주의를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략결혼을 했죠. 그래서 평화시대는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과 또 자기의 궁전을 만드는 그 기술을 가지고 결국은 이방 신당을 짓고 우상을 만드는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이제 바치게 되죠. 솔로몬이 가진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너무나도 지혜도 부귀도 영화도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솔로몬은 뭐 이 인류 역사상 인간이 누려봐야 될 모든 것을 누린 인간이 바로 솔로몬이다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도 예, 너무나도 감사하지. 솔로몬이 깨닫지 못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깨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기분이 더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에서 전도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마지막으로 솔로몬 그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누려보고 회개하고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자기는 전도자로 남겠다고 결론을 내렸으니 아주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그 시행착오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결국은 솔로몬은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떳떳하지 못한 그런 혈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의 충성된 우리 장군의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부인을 뺏어서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첫째 아이는 죽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아마 어렸을 때 거의 천재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우리 노이만이라는 그 천재적인 사람, 폴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7살 때 미적분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굉장한 천재들이 모인 거기서 이야기를 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아 천재들이 모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재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방법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폴 노이만에 비하면 우리는 초등학교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본 CPU 있죠. 그 기본을 만든 사람이 그분이고 원자폭탄의 원리도 조언하고 수소폭탄의 원리도 조언하고 그 사람이 엄청난 천재였어요. 그냥 남들이 컴퓨터로 계산해야 될 걸 앉아서 암산하는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15년 전에 이걸 완전 기억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봤던 모든 평생의 것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한 번은 15년 전에 읽었던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암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날에 폴 로이만이 뭐라고 주었냐면 괴테의 파우스트의 첫 장의 단어를 쭉 암송하고 말하면서 죽었어요. 왜 그런 일을, 그딴 일을 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폴 로나니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죽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그때 뭐 주변에 가톨릭이 있어서 그러지만 하나님을 믿고 죽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뭐라고 그랬죠? 인생의 결론을 내렸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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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로 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전에도 노아 같은 사람이 없었고 이게 좀 어렵게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들이 뭐 압살롬 같은 형도 있었고 아도니아 같은 왕이 정말 자기가 왕 되려고 모든 사람들을 그 세력을 귀합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분위기를 보고 바세바에게 찾아갔잖아요. 다윗 왕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말을 해라. 안 그러면 다른 지금 아들이 왕 되려고 모든 세력을 귀합해 놨다. 이제 바세바에 가가지고 다윗 왕에 이야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솔로몬을 왕을 세워서 이렇게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입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마음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처음 했던 게 뭐냐? 일천 번제를 드렸죠. 그때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칭찬을 하면서 너가 부귀도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재판을 이 지혜를 구하니 나머지 모든 것도 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마음은 너무나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되었고 또 이 언제 또 암살될지도 모르잖아요. 쿠데타가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또 있었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겸손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나라가 든든해지고 그래 40년 동안 왕을 했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7년은 성전을 지었고 13년 동안은 자기의 왕궁을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20년 정도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 후로 점차 이방 여인, 이방 여신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왕상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 말들을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이 정도로 하나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에게 사실은 그 다윗 왕의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솔로몬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탄생하게 한 이유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세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굉장한 많은 재능과 그리고 지혜와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일까요? 큰 첫 번째는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그 중간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여러분 어떤 분은요 굉장히 지식은 있는데 지혜는 꽝인 분이 있어요. 지혜가 없어요. 좌우 위아래 인간관계 그걸 못해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말은 잘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사람이 마음이 좁아. 이제 솔로몬은 어떠냐? 지식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마음도 넓었어요. 한번 유 목사님 저는 그릇 중에 가장 작은 그릇이 간장 종지인 줄 알았거든요. 네, 유 목사님 메시지 통해서 야 저 그거보다 더 작은 그릇도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복음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콜라 뚜껑보다 못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종지보다 훨씬 작은 게 그릇은 아니지만 콜라 뚜껑에 여러분 정말로 바다와 같은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누가 믿고 누가 싫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면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러분, 애굽에 뭐를 만들었죠? 피라미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 로인만보다 저는 솔로몬이 훨씬 역학이나 수학이나 미적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얻은 부인이, 그러니까 성전을 다 짓기 전에 누구를 부인으로 맞이하냐면 그 바로의 딸을 부인으로, 3장에 보면요.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 궁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궁에 머물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제 신학자들은 그 부분부터 너무 인본주의를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했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해석하자면 솔로몬이 굉장한 그 이집트의 그런 지혜 그리고 성전을 믿고 돌을 깎고 건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더불어 받아들였다고. 이거 공주만 왔겠습니까? 그 지식과 모든 걸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싹 보더니 솔로몬이 보기를 야, 이거 별거 아니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피라미스를 지었던 그 지혜도 솔로몬 입장에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두 창기의 재판이 나오잖아요. 한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여인이 한 아이를 이렇게 저녁에 잠에서 눌려 죽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이를 3일밖에 안 됐으니까 잘 알아보지 못해서 아이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아이가 너의 아이고 산 아이가 내 아이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3일밖에 안 되지만 내가 열흘 동안 뱃속에 있었고 내가 낳은 아이인데 못 알아보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꼭 닮은 점이 있거든요. 아빠나 자기에. 네, 꼭 닮은 게 있어요.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학적인 과학 수사의 기술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생략을 했지만 그 두 여인이 왕 앞에 신문개 때려가지고 갑자기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재판의 내용이 있었지만 그 중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그것을 왕 앞에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때 둘로 자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인을 뭐라고 진짜 친엄마는 뭐라고 하죠? 아, 저 아이 여인에게 주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한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나 그 죽여가지고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인의 제 것도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친엄마겠어요? 바로 그걸 하고 모든 사람이 그 지혜를 대단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만큼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그 사람의 심리적인 것까지 이렇게 이해해 마음껏 자기 뜻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삶의 지혜와 또 음악까지도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면 삶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잠언 메시지를 최 목사님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잠언을 쓴 게 3천 년 전의 일이에요. 우리가 잠언 메시지 들으면서 야,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3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지금 이 시대와 딱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우리 주변에 뭐 대단한 책이 있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삼국시대. 그렇죠. 그럼 2100년 전에는 뭐 고조선? 2200년 전에는 고고조선? 그럼 2300년 전에는 뭐 원시조선? 2500년 전에는 석기시대? 여러분 우리 문화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다윗왕이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우리 쉽게 이야기하고 뭐 몇만 년, 몇억 년 그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3000년 전에 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다 모여서 천명 만명이 모여서 쓸 수 없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잠언 3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편이나 적었어요. 여러분, 작사, 작곡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폴 로이만 같은 것도 수학 이런 거 잘했어요. 미술이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건 별로였어요. 예. 그런데 이 솔로몬은 못하는 게 없었어요. 예. 어느 정도냐. 다음 보면 식물과 동물에 관한 지식도 뛰어났어요.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면 보통 천재가 아니에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저 어떤 분이 TV에 나왔는데 그분이 연구하는 게 뭐냐면 야생화야. 여러분 야생화는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런데 야생화를 자세히 연구해보니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야생화를 보여주는데 저는 하나도 안 이뻐요. 그러면서 그 많은 야생화 종류가 너무나 많다는데 저는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생을 걸어, 인생을 걸어. 여러분 우슬초까지,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솔로몬은 아마 그 사람하고 솔로몬하고 대화하면 엄청 대화가 됐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모르는 부분이 없었다니까요. 또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한지라. 또 책도 많이 저술했어요.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은요, 내 아들아 또 이제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근데 어떤 렘너트가 성경 보다가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이거 보세요. 많이 공부하는 거 피곤하다고 살로몬도. 그럼 책을 좀 많이 쓰고 말을 하든지. 이건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책을 많이 읽지 않아도 별로 안 써도 하나님은 서밋에 이르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합당한 걸로 이 믿음을 가지면 돼요. 우리가 뭐 어떤 세상적인 교육보다 뭐 이 유대인의 교육 무슨 교육을 다 이야기하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했느냐? 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다니까요. 마르크스주의. 예. 여러분 둘레즈라는 그 문학자가 그 철학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현대 모든 그런 걸 바꾼 사람이에요. 둘레즈라. 미셸 쿠퍼라는 그 프랑스의 철학자.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이에요. 현대 이 문화를. 예.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질서 이런 걸 다 깨버리고. 이 사람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레즈는 어떻게나 1995년에 자기 아파트에서 그냥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여러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자살한 그 사람의 그 철학을 모든 지금 교수들이요, 다 그거 붙잡고 지금 이야기했다니까요. 마르크스주의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그게 지식이라고 그러고 반지성주의를 뭐라고 그러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반지성주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공산주의 사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 미셸 푸코나 들리지라는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신은 죽었다. 니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결국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과 정식적으로 우리가 뭐 동성애자 이런 부분도 이해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치유해서 정말 바른 길을 가게 하죠. 인간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정말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원리에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에 헛된 속임수,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결국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사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사도 바울의 것처럼 최고의 지혜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그 절대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또 솔로몬은요,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요, 13년 동안 이제 대리석으로 엄청난 대리석에 궁전을 지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열왕기상 5장 17절에 보면 그때 당시 레바논에 백향목이 많았는가 봐요. 예, 그래서 레바논 왕 그 히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3만 명의 벌목공이 있었는데요. 만 명씩 해서 여기 보면 열왕기상 5장 13절에 보면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역군에 불러다가. 근데 저도 이런 곳이 있으면 취직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5장 1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은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서 푹신이라. 이제 푹신이라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 명씩 세 파트를 해서 한 달 일하고 두 달 쉬고 너무 꿀알바? 너무 꿀알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힘들지 않게 이런 조직력도 대단했던 거죠. 또 대리석 산에서 대리석을 이거 뜨는 자가 8만 명이나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만 숫자죠. 열왕기상 5장 15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솔로몬이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저는 제가 제 고향 사는 집에 뒤에 산이 있었는데요. 유달산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돌산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뜬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돌을 뜨냐 하면요. 그 큰 돌이 있으면 거기에 그 구멍을 이렇게 뚫었습니다. 한 10cm 정도 되고 10cm 깊이 정도. 그래서 쭉 일렬로 한 50cm 간격으로 세우고 거기에 나무를 박아요. 쭉 나무를 박아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다 물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큰 바위가 아주 일자로 잘라지는 거예요. 옆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것을 떠가지고 옆으로 옮겨서 잘게 또 이렇게 다듬어서 이제 그 대리석으로 쓰는 건축 이제 자재로 쓰는 걸 봤거든요. 어렸을 때. 보면서, 야, 신기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저길 했는데 저 바위가 쪼개질까. 예. 네. 그 돌을 다듬고 떴던 사람이 8만 명이나 됐다는 거죠. 그걸로 이제 솔로몬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 궁을 만들었던 거죠. 6장 7절에 보면은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얼마나 기술이 좋았던지 거기서 완벽하게 다듬고 그냥 성전은 조립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 돌을 다듬는 채석장 현장에서 다 완벽하게 다듬어서 와서 조립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기술 아니에요? 그렇게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그런 지혜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성전을 금으로 입혔어요. 6장 22절에 보면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 소에 속한 제단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해서 6장 38절에 보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리고 봉헌식을 할 때 8장 63절에 보면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소가 2만 2천 마리요. 또 양이 12만 마리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성전 여호와의 성전 보고증을 행하였더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왕국을 13년 동안 건축하였으니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7장 4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단과 진설병과 금 상과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7장 5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와 재물과 그리고 건축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성전과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솔로몬은 말년에는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5장 1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방 우상을 섬겼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1장 5절에 보면은요.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리고 11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모스의 몰록을 위하여 산당까지 지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또 자기의 궁을 지었던 그 모든 기술을 가지고 뭘 했죠? 이방 우상과 신당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음악과 가수 된 사람 많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성가대하고 이걸 배워서 가수 돼서 완전히 세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다 교회에서 배웠다니까요. 조직도 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재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70, 80% 다 목사님 장로님이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 현재적인 교육을 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다들 그 정치 배워서 이 나라를 굉장히 몇십 년 뒤처진 나라로 만들어요. 물론 공과가 있죠. 그러나 바르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배운 이걸 가지고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2만 명 모였잖아요. 이 시스템에서 배운 거 RCF 하면서 우리 몇 명 가서 했는데 너무 피곤하게 힘들게 훈련 받은 거 사회에 나가면 그것보다 힘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훈련되어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에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솔로몬이 말년에 실패한 이유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사실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재능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첫 인간 아담은 자신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천재였는데요. 왜? 그 많은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저도 지난번 강쟁했잖아요. 저희 집에서 갑자기 강아지 8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너무 이쁘니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얘는 검정하고 귀가 뭐가 있고 다 적어가지고 그래서 노트에 적었어요. 근데 그 종이 쪽지에 적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종이 쪽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다 잊어버리면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8마리도 어려운데 그 모든 짐승 이름을 기어있고 다 알아봤다고 그게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사단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알았다 이거죠. 난 지식이 있다는 거죠. 내가 똑똑하다 이거죠. 내가 재능이 있다는 거죠. 내가 가졌다는 거죠. 내가 배웠다는 거죠. 내가 판단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네피림 되죠. 결혼 막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들 다 결혼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중독, 먹고 싶은 거 먹고 맛있는 거 짓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그래서 네피림 타락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바벨탑 쌓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들이에요. 이때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지혜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엘리트들이 이러한 착각에 빠졌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단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더라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겸손하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평소에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였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7년에 걸쳐 지을 정도로 믿음의 삶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렵게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을 뿐 아니라 아도니아와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다르 모의로 왕권을 빼앗기려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왕좌에 올랐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왕권이 든든해지자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성전을, 왕궁을 지키기 시작하자가 3월인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타락길로 갈 수밖에 없었죠. 세 번째, 오직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과 우상이 가져다 두는 재앙과 영적인 문제를 몰랐기 때문에 솔로몬은 타락하게 되고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전도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오래 산 게 아니에요. 20살에 21살에 왕이 돼서 정확한 태어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정확한 나이를 모르잖아요. 그런 대체로 한 20살에 왕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61살이면 죽은 거예요. 60살 넘으신 분들은 다 솔로몬보다 응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수도 축복이니까. 여러분, 별로 뭐 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제사나 성전을 짓는 일에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짓고, 뭐 눈에 보이는 그런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해요. 그러는데, 정말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 목회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면 끝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수만 마리의 짐승을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만 마리의 양과 염소를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위해 그 의미를 알고 그걸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과 정성을 들여 지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누려지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언약을 다시 붙잡는 사실적인 살아있는 성령에 충만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이 중요한 건 줄, 그 예배가 중요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재였으면서 엘리였던 서밋 엘리트였던 솔로몬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성전을 지어요. 교회 행사 열심히 해요. 저는 세계 렘넌트 때 그런 렘넌트들 많이 보거든요. 일을 열심히 해요. 뭐 그런데요. 전도 한 명도 못해. 다락방 못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해. 그런데 증인이 안 돼. 여러분 있는 교회 안에서 이거 저거 하고 하면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거 가지고 주물럭거리지 마시고 정말로 현장에서 복음 모르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의 생을 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언약과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처음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이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처음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의 믿음이 참 믿음인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너무나도 꿀보다 더 달고 저희 중학교 때는요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이 모두 한자어는 다 한자로 돼 있었어요. 성경 읽다 괴율 이런 거 마으면 막 5편 가 보면서 성경 읽었다니까요. 그것도 이제 성경 글자가 서 있어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읽는 학교에서는 다 누워 있는데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관주를 찾으면서 관주 성경이 있었거든. 찾는 얼마나 재밌던지 그걸 찾고 또 찾고 대학교 다니면서도 버스에 타면 항상 작은 신학성경 읽고 얼마나 감사. 신학대학원 할 때 하루에 10장씩 9시부터 읽었어요. 저녁 신학교 기숙사에서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달든지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 체험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어렸을 때 처음 믿음. 그런데 지금 성경 읽으면요, 설교 준비해야 돼. 그래서, 아, 하나님, 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때처럼 처음 사랑,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전 성경을 본다니까요. 가끔 우리는 고등학교 때 회장도 했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또 처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어려운 상황이 처음 믿음이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때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다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다시 불신앙하고 교회 불평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이럴 수 있다. 교만해지고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두 다 처음 신앙,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날마다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과거에 믿음 좋았던 거 소용없잖아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오늘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엘리트들의 영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서밋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들레지 이야기했지만, 그랬잖아요. 노이만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엘리트였고 많은 걸 알았지만 그는 갈등이 많았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살도 했어요. 니체도 미쳤어요. 결국은 정신병원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 신학을 받아서 그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 떠나서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니까 네. 마르크스주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옛날에 지금까지 그 문제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 결과를 판단할 만한 지혜가 교수들에게 없는 거예요. 엘리트들에게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정말로 이게 최고의 지식이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증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좀 있을 때는 기쁘고 없을 때는 얼굴이 막 힘들어지고 좀 뭐 어떤 일이 잘 되면 너무 좋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대 기쁨과 절대 감사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 그래야지 여러분이 엘리트에게도 누구에게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그들에게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했을 때. 나는 너무 기뻐. 오래프 맞았거든. 그래도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나에게 주실 거야. 할렐루야. 예.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응답을 더 큰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예. 그 오래프 맞는 동안에 뭔가 다른 것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번째, 과거에는 아주 좋은 믿음을 가졌지만 지금은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제1234 RUTC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신학대학교까지 나오고 그러다 교회를 뭐 막 불만불평 막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막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직장은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그분한테. 예. 아니, 그 교회보다 그 직장에서 문제 없어요? 그 직장에서는 더 이상한 사람 많고, 더 문제 많고, 더 잔소리 많이 들어도요. 그 직장은 왜 안 관두세요? 교회는 관두고. 먹고 살라니까 그 직장에서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는 약간 섭섭한 게 있으면 삐져가지고 교회 옮긴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기본 상식으로도 안 맞잖아요. 내가 말. 아, 맞네요. 이러더라고요. 예. 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언약과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후대를 위한 이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름을 지었잖아요. 1234 5RUTC. 저 지난번 4월 달에 5RUTC. 아니, 뭐 이번에 1234RUTC인데 갑자기 4RUTC, 5RUTC 해서 그게 뭐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맞아. 우리가 거기까지 준비해야 돼. 생각을. 1RUTC는 뭡니까? 남은 자 훈련시키는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이 훈련들이에요. 세계 렘넌트 WRC까지. 1RUTC. 그 안에 제2RUTC는 뭐냐? 회당 소환. 현장으로 들어가서 지교회하고 다락방하고 현장에 가서 그 RUTC 센터를 짓고 문화를 바꾸는 거죠. 그게 제2RUTC 운동. 제3RUTC는 뭐니까? 정치, 경제, 문화. 그냥 말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다니엘과 요셉처럼 그 현장에 조용히 표시 없이 파고들어서 그 현장을 싹 바꾸는 거예요. 막 드러낼 수 없잖아요. 공산당이나 이런 데는. 정치권, 직장생활, 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드러내요? 조용히 들어가서 누룩처럼 바꾸는 거예요. 연예계에도 들어가고, 정치계에도 들어가고, 경제계에도 들어가고. 그게 제4RUTC. 제4RUTC는 뭐냐? 3단체나 많은 세상에 그 좋다고, 그걸 바라봤던 그 사람들이, 돈이 좋다고 바라봤던 사람이 자살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많은 그 2단에 빠졌던,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이 다 무너질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운동이 제4RUTC 운동입니다. 마지막 제5RUTC는 뭐냐?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다가 우리도 무너질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전도운동을 회복시키는 그것까지. 어느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그래서 제 RUTC의 응답. 솔로몬이 결국 모든 걸 얻었지만 타락했지만 저는 전도사가 제일 오 RUTC인 것 같아요. 다시 회복해서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그 응답을 받고 모든 엘리트까지 상처 입은 사람까지 우리 후대들까지 그렇게 치유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과 모든 것이 부귀와 영화가 그 쾌락이 다가 아니고 별게 아닌데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깨닫고 다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후대를 뿐만 아니라 엘리트와 세상적인 서밋도 리더자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